자, 우리 오늘 어린이들, 제가 굉장히 처음 어린이들만 따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다 기억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설교를 2분만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맞죠. 맞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린이들 중에? 오케이. 예. 윤리. 뭐라고 생각했는데? Was Jesus crazy?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줘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 목사님 보세요. 그래야 이 분만에 끝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길어져요. 목사님은 길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시면 목사님 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대답을 했으니까 끝냈을 텐데 대답을 안 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라, 내 동생,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밖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긴 제자들 전부 남자였는데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는 예수님의 가족은 그런 식구들 이전에 더 중요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가족 맞아요? 어린이들만 대답합니다. 가서 물어봐요. 멀리서 하니까 지금 안 보이는 척하고 안 들리는 척 하니까. 자, 은성이 예수님의 가족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은찬이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죠? 가족이 되긴 됐는데 왜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답이 너무 쉽죠. 목사님 물어보는 항상 쉬운 답이 있어요. 어렵게 상품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분별이?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랑해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잘 안 보죠.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목사님하고 약속할래요? 자, 새끼 손가락 올리고 안 올리네. 빨리 올려요. 설교 길어져요. 4분 지났어요. 자, 목사님하고 약속해요. 전부 새끼 손가락 올려요. 윤리도 현준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엄마 아빠 함께 하나님 말씀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네. 그래야 6월 첫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이제 가정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른들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들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나가지 마시고 오늘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 선생님들 나가버렸는데 제가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 항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좀 이제 보이는 방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선물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영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부모님들이 감사하다는 표시를 최소한 카드라도 한 장 써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수고하시는데 사실 목사가 감사하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감사를 하셔야 선생님들이 그 감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민영부 중고등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순서를 제가 뒤집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 다음에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기록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책 소개도 많이 하고 또 가정에 관한 많은 일화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이건 몇 년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익숙하게 들어보셨어요? 장인이 굉장히 웃으시는데 안 그렇죠?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찜질방, 넷째 친구, 마지막으로 딸이다. 남편과 아들은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들이 왜 나올까? 얼마나 아들 키우기가 힘들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도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합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예, 딸 없는 부모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예, 딸 있는 부모가 얼마나 축복인지 사실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여러 나무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토이즈아러스도 부도가 났고요. 예, 한국도 지금 심각해집니다. 예, 출산율이 떨어지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소아과 의사 점점 줄어들죠. 선발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장난감 회사도 다 망할 거고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계속 지금 정원이 줄어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교수를 원할 텐데요. 여러분 졸업하면 이제 교수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출산율이 늘어나야만 나라가 더 부흥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5씩 나오세요. 그래 애국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에스더 사모는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는 책에서 자녀 양육에 지친 크리스찬 엄마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다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순종, 암송, 예배, 훈련이다. 굉장히 부담 가지실 것 같아요. 암송. 이분은 남편이 목사님인데요. 강신욱 목사님인데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목회자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송학교인가? 거기에 강사로도 일하시는 분인데요.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성경으로 키우지 않으면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첫 장이 순종입니다. 제목이 엄마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녀들을 키워야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역설합니다. 현대인들은 권위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하죠. 그런데 이분이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특히 엄마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 사모님이니까 그렇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지금 하셨을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예일대 교수인데요. 조나선 하이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진보적인 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2016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반대의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The Righteous Mind라는 책입니다. 바른 마음, 의로운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자는 조나선 하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덕성, 인류사회 도덕성의 기초가 여섯 가지인데요. 배려, care, 자유, liberty, 공평, fairness, 충성심, loyalty, 권위, authority, 신성함, sanctity, 여섯 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려와 자유와 공평은 굉장히 중요한 도덕의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충성심과 권위와 신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앞에가 세 개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뒤에 세 개를 더 좋아하시는지. 진보적인 사람들은 처음 세 개만 좋아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여섯 개를 다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대선에서 졌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중도주의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과 많은 대화를 한 끝에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성들이 훨씬 더 인간사회에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특히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의 부재는 미국의 가정과 대학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인 부모들은 자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용하는 모든 저자들이 이거를 전부 반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와 친구가 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아이를 키울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며 그런 아이들이 절제와 존경심을 배운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어디죠? 광주가 어떻게 일어난 폭력 사태 잘 보셨죠? 경찰이 그 폭력 배들을 전혀 막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다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요. 교수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대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죠.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교회와 나라에서 모든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가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조나선 와이스는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과 사회가 무너진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키워야만 가정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친구가 되는 것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권위를 잃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 쉬워서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등하다. 지체말로 예수님하고 맞먹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 친구는 뭐하는 사람들이죠? 만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우리를 무슨 초청의 말씀이지? 어디서 나하고 맞먹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친구는 예.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상실하는 친구가 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권위가 유지되면서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과 친밀해지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인가,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당히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걸 지금까지 못 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Jesus was obviously teaching his disciples in a house. And then his mother and brothers came to speak to him and they were standing outside the house. 집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Jesus was speaking in the house, inside the house, and why wouldn't they come in and listen to him? They were standing outside, waiting to speak to him. 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죠. 근데 그들은 듣지는 않고, 끝나면 무슨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많이 갑니다. 자, 말씀을 하려고 갑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들어와서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 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또 교회는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 한 말씀,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길가에 가 있든지 돌밭에 가 있든지 가시떨기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무슨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기도이고 그러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는 이 질문에는 그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만 아뢰려고 하는가? 내 소원만 아뢰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 우리가 들어듣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두 자매가 생각나죠?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을까? 주님과의 관계의 순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더 옳은 것이라고 분명히 칭찬을 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거기에는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와서 밖에서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같이 오고 주일학교 열심히 잘 보내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90%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10%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가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육 한 시간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히 변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대답하나 못하나. 6월 6일 날 세례와 입교식을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하는 아이들 다 입교시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단은 세례 입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면 더 이상의 신앙 고백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랑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한 줄이면 됩니다. 어른처럼 복잡하게 신앙 고백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세례 입교 베푸는 것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겠지 착각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확신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키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로서 실패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서운 말씀을 도전을 제가 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로마서 8장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1절 말씀에서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장 중반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8장 중반에 들어가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세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 Holy Spirit이죠. 세 번째 선물은 adoption입니다. 또는 sonship이라고 번역이 되죠. 누군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측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는 전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변화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오늘날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 그리고 불완전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의 다른 모습을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요셉과 다니엘이 항상 들었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너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지상 목표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심지어는 목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부모관과 우리의 자녀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홀트립 목사님은 아까 소개한 책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지 말라는 그 책에서 서론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re you an owner or an ambassador? 부모로서 당신은 소유주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대사라고 생각하느냐, 즉 내가 자식을 소유한 주인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너냐 엠베서더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엠베서더라는 단어보다는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뭐 그분이 쓴 용어니까요. 부모는 소유주가 아니라 대사다 혹은 청직이다. 소유주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녀의 성공을 강요한다. 그러나 대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돕고 양육한다. 최에스터 사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신의진이라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이고 세브란스병원의 의사였던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콤플렉스를 벗어나라고 하면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인간으로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라 자식을 대신 맡고 있는 대사라고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로 양육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갖고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대사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제가 좀 부세대라 그런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 있는데요. 요즘 그 한국 드라마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름을 안 부르고요. 병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있는데.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친근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을 누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뭐 이정숙 참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저는 여성들이 친구들을 볼 때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러는 게 친근하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이름이 있는데 왜 자꾸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앤타이 컬처럴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갑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저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거 좋은데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 보면 너는 내 거야 하는 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물론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을 여러분이 지은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 내가 주인이다 그렇진 않죠. 또 귀한 이름들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물론 나의 자녀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God does not have grandchildren. He only has children.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자녀들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자, 손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분명히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18세 정도까지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어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부모로서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을 하는 것은 자녀들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른 길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지 그것을 우리가 불안해서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무능력한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인식하고 키워야 합니다. 시편 127편 3편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성시대 진행자였던 박금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죠. 어떤 삶을 살든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밑에 도실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여러 번 소개하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속 그 라디오에서 이 톡쇼를 진행하면서 정리한 책이 어떤 삶을 살든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아이가 자라서 섭섭한 순간이 오면 그것은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녀로 잘 키웠다는 것이다. 우리가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되겠죠. 잘 자라주어서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이런 책을 저술한 아까 소개한 정신과 의사인 신희진 교수가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전부 리드북스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책은 요약판까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안 읽죠,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엄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그녀의 진료실을 찾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다 합니다. 대화를 쭉 해보고 엄마를 나가라 그러고 아이하고 따로 대화하고요. 또 다시 엄마만 들어오라 그래서 엄마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그분의 결론은 90%는 엄마가 아이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마가 아이보다 더 아프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치료하게 된다. 하나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처음 해보자. 여러분, 첫 아들을 두 번 낳아보신 분 없죠? 첫 아들 항상 처음 낳습니다. 둘째 아들도 항상 처음 낳죠. 셋째도 항상 처음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험이 없는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 역시 경험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자녀들을 지나치게 컨트롤하려다가 보면 또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성적이나 성취도에 상관없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악기를 아무리 잘해도 미술을 아무리 잘해도 아이는 바보가 되어간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농담이고요. 잘 기다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정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엄마 노릇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물으라. 좋은 엄마 컴플렉스는 사랑받기 원하며 당당해지기 원하지만 자신감을 잃어갈 때 증가한다.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고 아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 했을 겁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부모로서의 컴플렉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에게 엄마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책의 주제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고 월터 트로비시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에게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구원받고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인격체로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대사입니다. 혹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이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신부 그들을 그 가정을 도왔던 신부가 그분에게 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소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받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들어왔었는데요. 예, 물론 아이들이 attention span이 짧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 겁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놀고 막 떠들고 그러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 조금 안타까웠어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똑같이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수선하더라도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산만할 수 있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드는 것 그렇게 나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어른같이 행동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아이들이 좀 소란하더라도 부모가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아,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부산하게 움직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들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또 바른 예배자로 키워야 합니다. 다른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최소한 성경을 많이 50개씩 외우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쉽게라는 말 정도로 돼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고, 그러나 아이들이 좀 잘 못한다고 해서 애들을 두드려 잡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요, 자, 소유주가 아니라 대사로서 아이들을 잘 다뤄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조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위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권위 혹은 권위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우리는 보통 복종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 순종은 물론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최에스더 사모가 그 책에서 굉장히 좋은 정의를 내렸어요. 그분은 순종을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라고 정의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한 유연성, flexibility입니다. openness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acceptance죠.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과 설득력, confidence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고와 생각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어로 금방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더 좋은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다르니까 순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위아래 순종뿐이 아니라 상호간의 순종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겸손과 순종을 참 보기 힘듭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이 유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남기고 있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죠. 현대 정치에서, 미국의 정치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펜스 대통령은 초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빠져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요. 기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하면 아직 잘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스만 초대하고 트럼프는 뺐다 이렇게 기사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일까? 네, 그러면 맥케인 그분이 말한 거하고 안 맞죠. 겸손이라고 했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제끼면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생각나는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반대 개념이 권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강제성을 띈 힘 같은 것들을 말하지만 권위는 질서와 자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authority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좀 표현하죠. Authority is earne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받을 만큼 그런 인격이나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무조건 존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그거는 전 근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포스트마던 시대에는 절대로 권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권위를 키우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를 누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와 본분을 지킬 때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의 위치를 지킬 때, 아빠가 아빠의 위치를 지킬 때,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실천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와 본분을 지키면 엄마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Lordship이 정확하게 되어있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 나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권위 있는 교수, 상사, 장로,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가족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면 자녀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삶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커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말씀생활과 예배생활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장 자녀를 효과적으로 하시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리석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 생활과 예배자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예배자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